에스겔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 20장 45절부터 21장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다이다 하니라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우리 그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그 20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의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실 조상들의 죄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악에는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복됩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 20장 전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직전까지에 있어서 이 조상의 죄를 언급한다고 해서요. 그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조상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의 특징이 뭡니까? 창의성이지요. 그죠? 아름다움. 특히 뭐 예술하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없다면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겠지요. 그죠? 아름다움의 특징은 창의력입니다. 신미라고 하죠. 추함이라고 하는 그 악함에는요 창의성이 없어요. 그러니 아름다움은 사실 한없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그 속에서 무한한 아름다운 이 여러 가지 심미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놓은 인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려놓은 예술품들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아름다운 문학과 그림과 음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점차 쌓이면 쌓여갔지요. 그 부족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창의성,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되풀이돼요. 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탐욕과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교만 그 외에 이 악이 없습니다. 더럽고 추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추함. 와, 이거는 우리 인류의 새로운 추함이다. 우리 인류의 새로운 더러움이다. 새로운 악함이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악한 일들은 뭐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그 악과 추의 그림을 보면 사실 별로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구더기 기어 다니고 뭐 불타고 있고 폐허를 묘사하고 더러운 때 뭐 오염물 이런 것들. 미술, 이 아름다울 미자의 그 제주 술자죠. 네, 아름다움의 제주, 그죠? 아름다운 제주. 이 미술, 아름다운 제주는 있어도 뭐 우리 추술이란 말 없지요. 악술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그 제주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깨끗한 집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흉내내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 시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집 흉내내기는 쉬워요. 우쭈하면 됩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예. 그냥 놔두면 돼요. 예. 놔두면 먼지 빼곡히. 사람 집안에 문 꽁꽁 닫아놓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 집안이 깨끗한 상태일 것 같지요. 아니란 거 다 알죠. 예. 갔다 오면 먼지 쌓여 있어요. 집 문 딱 창문 다 닫아놓고 갔는데 흉관 앞에가 그걸 일부러 무섭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놓으면요. 흉가됩니다. 폐가 돼요. 예. 깨끗하게 막 세차한 차 있잖아요. 그 길거리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만히 세워만 둬보세요. 금방 똥차됩니다. 놔두면 망가져요. 옛날에 이제 여러 뭐 목사님들이 이런 걸 뭐 열역학 그 제2법칙, 그 엔트로피 법칙으로 말 설명했는데요. 저도 한때 뭐 그렇게 막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제 전도사 때 설교 막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걸 막 그 제레미 리프킨의 그 책을 읽고 막 그 엔트로피 그 이제 사실 경제학자인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 물리량을 뜻하는 바로 한정돼서 사용하는 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과학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이걸 예화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사회적인 비유로는 사실상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읽고 이제 많이 좀 오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물론 좀 일리가 있다는 측면이 보면은 가만히 두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폐허가 됩니다. 사람도 사실 가만히 놔두면 망가집니다. 지구가 사람을 그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그죠? 당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당겨줍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막 등을 붙이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유 오늘 등 붙이고 자야겠다 이렇게 노력 안 해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우주인들 그 우주선에서 사는 모습을 봤는데요, 혹시 자는 모습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자는지 아시는가 보신 적 있어요? 몸을 벨트로 묶어놓고 잡니다. 왜 중력이 없으니까 그 둥둥 떠다니거든요. 예,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 침대 같은 그 받침대에다가 몸을 벨트로 딱딱 묶고 자더라고. 그 참 거의 이 중력이 지금 당겨주니까 우리가 이게 편하게 자는 거 아닙니까? 등 붙이고 자는 것도. 이 20장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이 과거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고 계신 것은 자기 백성을 당겨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당기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히 멀어져 가고 사람은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며칠 전에 예배 다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지금 며칠 2, 3일 지나놓고 또 만다 왔습니까? 그죠? 뭐 새로운 거 뭐 있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당기지 않으면 멀어지거든요. 당기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사람의 의지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겨주시는 겁니다. 왜 예배 일이 자주 있나? 이 불만할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당겨주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이 왜 필요해요? 꼭 진짜 뭐 온갖 주변에 뭐 온갖 탁월한 선생님이 뭐 진짜 새로운 거 가르쳐 줘서 필요합니까? 독학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억지로 넣어줘요. 중고등 학생들 배우는 거 뻔한데 그 독학하면 안 돼요. 그 수준이 뻔한데. 뭐요? 선생님이 탁월하게 뭐 메시지를 주고 뭐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당겨주는 겁니다. 애들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매니지먼트지 뭔가 티칭이 아니라고. 예. 뭐 티칭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뭐 배우는 게 해봐요. 그 뻔한데 우리는 공부 안 해봤는가. 가장 중요한 게 당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당겨주시고 오늘 45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46절에 동사가 세 개 사용돼요. 첫 번째 향하라, 두 번째 소리내라, 세 번째 예언하라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심이라고 합니다. 심, 향하라, 나타프, 나타내라, 소리내라 이런 뜻입니다. 나바 하면은 예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공통적인 지금 명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남쪽이라는 명사와 다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다 민족을 말합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남쪽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남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누구 입장에서 남한입니까? 북한 입장에서예요. 북한 입장에서. 예. 그러므로 여기서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지금 서술된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가 남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지금 동일해요. 관점이 동일합니다. 왜 뭡니까? 지금 멸망시킬 사람 하나님의 도구의 입장에서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키세요. 하나님 사용하기로 이 선택한 도구는 바벨론이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내용은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죠. 48절에 나오는 이 혈기 있는 모든 자라는 말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평온할 때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 북한이 그 이래 미사일 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알아달라는 메시지거든요. 알아달라는. 우리 지금 우리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주니까. 그게 진짜 뭔가 위협용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요.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형님만 봐주냐. 5째도 좀 봐달라. 5째가 있어갖고 안 돼, 그죠? 예. 그 저 밑에 애들은 그죠? 예. 관심 받고 싶단 말입니다. 예, 저는 첫째를 갖고 사실 그 관심에 목마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너무 관심을 줘서 문제지, 그죠? 예. 저 밑에 애들은 진짜 힘들다고, 막. 6째, 7째 태어나야 되는 애들은 부모가 이름도 모른다고, 에이, 일로 와봐라 하지. 예.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 치는 겁니다. 나 좀 봐달라고. 선생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신호로 애들이 학교에서 사고 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멸망시키고 싶다. 너희를 진짜 막 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버림받고 싶어가지고 사고 치지 않아요. 학교 잘리고 싶어서 사고 치지 않는다고요. 애들은 애들이래요. 아무리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양아치 같은 애들이라도 그 마음에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 즉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치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거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일종의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지,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말했더니 저들이 나를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의미는 애매하게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저 선지자 저건 항상 애매하게 말만 한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세 개의 동사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향하여 소리내어 예언하라. 심 나팟 나바. 똑같이요. 그죠? 이 징벌의 대상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죽일 것이라 선포합니다. 칼집에 다시는 꽂혀지지 않겠다 하십니다. 3절 4절 보면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정말로 이거 사실상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충격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불공평할 수 있죠.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인다. 아니, 그 의인은 살려줘야지. 무슨 의인과 악인을 왜 다 쳐 죽여? 이게 공정한 심판관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 본인의 입으로 내가 의인과 악인 다 쳐 죽이겠다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해석의 틀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수틀리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싹쓸어 버리겠다라는 데 이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의인도 다 죽이고 악인도 다 죽이겠다. 난 내한테 그게 지금 그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신 건 사실이죠. 그죠? 중학생 때 저희 이제 체육 시간에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 오셔갖고 눈을 감으라 시키더라고. 그래서 지금 눈 감고 조용히 손을 들면은 내가 자수하면 용서해주겠다 하시더라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교실에서 이제 도난 사건 나오는 것. 그럼 몇몇 선생님들 하나같이 항상 이렇게 좀 너그럽게 자수할 기회를 주시더라고. 야, 눈 감아라. 몰래 나만 알게 손을 들면은 내가 진짜 없는 척 넘어가겠다. 저는 몰라. 안 좋은 학교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자수한 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그 자수하라 했을 때 자수한 적 있었어요, 진짜로? 모르겠네, 이게. 진짜 뭐 저도 이렇게 궁금하긴 해요. 아무도 자수 안 하니까 선생님이 책상 위에 전원 무릎 꿇고 올라가라 하더라고. 반 아이들 전체다. 그러더니 회초리로 우리 반 전원의 발바닥을 때리시더라고. 발바닥이 정말 아파요. 이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나 이 허벅지는 많이 맞아봤는데, 아, 그 중에 이 제일 아픈 건 발바닥인 것 같아요. 예. 발바닥 진짜 아픕니다. 예. 제가 한 개 팁을 드릴게요. 예. 발바닥은 티도 안 나요, 맞으면. 예. 티도 안 나는데 아파. 예. 정말 억울하더라고.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훔쳐간 놈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범인은 한 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반 전체 40몇 명이 다 혼나야 되는지. 우리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함의를.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생이 잘못하면요, 꼭 형님하고 같이 혼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형이 잘못해도 동생과 같이 혼내고 연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대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요. 옆에 있는 형님, 동생,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너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형님이 잘못했다고 형만 혼내면서 동생은 옆에서 아유 난 다행이다 우리 형님은 혼내니까 한숨 쉬고 있는 거 그거 탐탁하게 여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라면요 형이 잘못했다 해도 동생 아무 잘못 없다 해도 형이 혼날 때 동생이 옆에서 눈치 보기 바랍니다. 동생이 옆에서 형님 혼날 때 같이 아파하기 원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형이 함께 아파하기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둘이 그렇게 연대하길 원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형님이 좋으면 동생도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동생이 슬퍼하면 형도 자연스레 슬퍼했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동생만 잘못했다고 옆에서 형이 그래 니는 엄마한테 몇 차례 맞아라 나는 낄낄거리고 있으면 그 부모 심정이 그러면 아유 그래 니는 실컷 놀아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화가 나지요. 지난주일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사랑하기 원하세요. 형제의 잘못을 아파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에스라에게 하시는 명령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볼 수 있죠.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눈물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의인과 악인 구분하는 것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차피 의인과 악인 다 쓸어버리실 테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내한테 의인과 악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것이다. 너에게서 몰살시켜버릴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만 잡아 죽일 것 같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서 끊을 터이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그거 구분하는 거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왜요? 3, 4절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반에서 도난 사고 발생하면요. 전원 체벌이라는 겁니다. 전원 체벌. 동생이 잘못을 하든 형이 잘못을 하든 모두 혼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그 또 우리 선생님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구원으로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족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의 자매에게 그보다 더 큰 관심 기울이세요. 네 손만 깨끗이 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피 탄식하라 합니다.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참 아픈 소식들 들려오지요. 횡령을 하고 뭐 세습을 하고 편히 갈려서 싸우고 법정에 가고요. 정말 비열하긴 한데 그런 소식 들으면요. 슬프기보다는 야 나는 다행이다. 예, 나는 아 그래도 우리는 그거보다 낫다. 아 그 우리는 그거보다 의롭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 생각을 싫어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말을 과감히 전하고 찬바람 나게 너는 쌩하고 뒤돌아서라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결국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 엉엉 울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씨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는 연루되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그런데 의인도 죽어요. 하나님 칼집 뽑으면은 의인과 악인 구분 없이 죽인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같이 울라는 말입니다. 같이 슬피 탄식하라는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옆교회 무너진다고 안도하지 말고 슬피 탄식하라 하십니다. 이웃나라 망가진다고 안도하지 말고 슬피 탄식하라 하십니다. 옆집에 우환이 닥쳤다는 말에 나 스스로는 안도하지 말고 슬피 탄식하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한다고 해도 아픔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슬퍼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높이 쳐드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모를 모시는 그 정말 한 지체 아닙니까?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슬피 탄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한몸 건사시킬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있습니다. 내가 안 한 일로 혼나면 억울한 마음 앞설 때가 뭐 태반입니다. 좋은 일에는 같이 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지만 나쁜 일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방관자가 되어 구경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형제 자매의 일이라 해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에게 슬피 탄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내가 칼로 쳐 죽일 것이니 슬피 탄식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의로 앞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죄와 악을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 주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